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며 꾸짖으시는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미지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실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을 주십니다. 더없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였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참 복음 말씀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천국에 든 믿음이 올바로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온통 이 세상에서 자기 부요함을 찾고 세상 영광으로만 옷 입으려는 세상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뜻을 이 미지근한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을 가르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고백했죠.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구역질날 정도로 가증스러운 죄악이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토하실 정도까지 이르렀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의 참 현실을 올바로 깨닫질 못했어요. 자기들의 실상이 뭔지를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죠? 자신들이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자기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죠?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가면 세상적인 눈으로만 자신들을 보게 돼 있어요. 왜?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음을 알아갈 때 생겨나는 눈이지만 복음을 떠나가면 세상적인,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복주셔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고 부족함이 없다고까지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의 실상은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한편에서는 우린 너무나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예수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사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으면 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이야말로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발가벗은 모습.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죄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든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큰 병이 들었는지 자신들이 병든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큰 병이 든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경고의 말씀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땅의 유형교회와 교인들의 병든 현실을 올바로 진단하시고 참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병든 것에서 치료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세요. 즉,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올바로 자기의 그 병든 것부터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나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있죠.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떠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발가벗은 상태인데 그 현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세 가지 처방을 주세요. 미지근한 데서 돌이키고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실 현실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처방을 주실 때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청하노니 내게서 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서 신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세 가지 것을 사라.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게로 와서 사라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로 와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와야만 병든 것에서 고침을 받고 미지근한 데서 회복될 수 있는 오로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오면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로 오라 하셔놓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라고 하면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사라고 하시지만 값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오직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값이 꼭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셔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의미를 알려주시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분명히 사먹으라 그러시죠. 그런데 오면 값 없이 주겠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도 사야 되는 거예요. 값이 지불되지 않고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얻게 하시는 것. 그러나 사야 한다는 것은 맞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오직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는 은혜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사라하신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거 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저 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값을 치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본문으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만이 의원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쁘게 자신이 값을 치르고 얻으신 모든 천국의 축복 오직 은혜로 내어주시고요. 병든 것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얻게 하신 세 가지 것이 있죠.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처방. 그런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리고 흰옷과 안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오직 은혜로 부요함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 이 부요함을 주신대요. 어떤 부요함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 세상의 부요함, 육체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소유하신 부요함.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죽기까지의 순종을 이루시고 천국에 이르러 누리고 계신 그 천국의 부요함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부요함을 주셨고 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요함을 얻게 되었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까지 우리 가난함을 다 가져가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갖고 계신 부요함, 또 예수님이 얻으신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부요케 된 이유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값없이 예수님의 부요함, 천국의 부요함을 내어주시고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이 세상에서만 찾으며 이 세상에서 부요한 것을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요함이나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시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죠. 정말 예수님의 부요함을 원하여 나오는 것. 그때 예수님이 값없이 그 부요함을 주시는 은혜. 그것이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부요함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 이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우리가 얻을 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 불로 연단한 금같이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부요함, 예수님의 부요함을 더욱 얻어가고 더욱 누리고 또 천국 가서 온전히 누릴 텐데 어떻게 얻고 누리게 하시냐면 풀로 연단한 금같이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욱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로 연단한 금이 우리의 부요함이다. 이 뜻과도 같은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은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 뭐죠? 성경의 여러 구절과 연결해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은 이 땅에서 불과 같은 고난을 거쳐 정금같이 되어가게 하신 성도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고난 중에 정금같이 되어 자라가게 하신 믿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예, 찾으셨으면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 성도들만이 예수님에게서 받고 누리는 부요함은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부요하게 된다. 우리 믿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부요함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부요함이 오히려 어떻게 더 누려지고 어떻게 더 얻게 하시느냐. 오히려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갈 때 더욱 예수님과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부요하여져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련을 거쳐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부요하여 가는 자들이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생각나시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너의 실상은 부요하다. 그들의 부요함을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고 있는 지금 이 환난과 궁핍,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뭐든 왜? 그걸 통해 불로 연단한 금을 샀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이 부요함을 예수님께 나와 살아. 예수님께 나와 얻으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시련에 참여하기까지 우리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더욱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겠다. 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따라서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비록 세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일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부요함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더욱 예수님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곽 지사님하고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지금 불과 같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여 정말 부요하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으로 가게 하고 계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가장 부요한 이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를 돌아볼 때에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불과 같이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 그걸 원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불로 연단한 금처럼 사셨죠.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비록 세상에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모습이셨고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벌거벗기우시는 모습이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셨지만 천국적으로는 가장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보시듯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는 것도 예수님이 야 내게 와서 안약을 사라. 예수님이 안약을 주셔야 돼요. 눈을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세상적으로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자들이 진짜 부요한 자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심으로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요함이 없어도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이 진짜 부요한 자들인지를 우리 분명히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부요함을 우리는 구하며 갈 건가? 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믿음으로 올바로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100% 원한다는 것은 또 자라가야 되겠지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산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의 예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예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아는 구절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였죠.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의 엄청난 부요함을 버렸죠.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의 더 큰 보화와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가 이해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모세는 아니,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올바로 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으로 보고 있나요? 모세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된 자예요. 그래서 세상 부요함은 버렸지만, 그래서 그의 삶이 더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욱 고난과 시련으로 갔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예수님의 부요함을 더욱 누리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천국의 부요함을 얻은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깨닫고 인정하고 확인하며 가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었으므로 가장 부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부요함을 더욱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 이 부요함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영원한 참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부요하게 되기 위해 자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고백까지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의 의를 얻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고 예수님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발견했고 천국 영광을 소유한 자로 자신을 발견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더욱 참여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요함을 예수님 안에서만 찾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된 분입니다.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게까지 자기는 예수님의 부요함을 그렇게 온전히 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의 부요함까지 온전히 누리겠다.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만 자기 부요함을 찾고 부족함이 없다는 자들은 정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십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그러할지 몰라도 예수님으로 부요한 자들, 천국으로 부요한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현실일지라도 절대 불쌍하거나 비참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렇게 안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너희가 오히려 부유하다, 복되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원한 가난함을 다 가져가셨고요. 그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 의로 의롭다 하심까지 얻게 하셔서 그 피와 의의 부요함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 같은 아들의 영광을 누리고 천국 기업까지 무르게 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부요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모든 걸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그걸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치르고 사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요함을 더욱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더욱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 부요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을 거쳐 부요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아닌가요?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도 그러실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니까 염려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삶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잠시 고난을 통해 가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부요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며 영원한 천국 영광의 부요함을 누리는 날까지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나그네 고난의 삶을 통해서도 불로써 연단한 정금같이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요함을 더욱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인, 모든 교회,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로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어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내가 세상적으로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며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와서 예수님이 값없이 내어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된 믿음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천국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